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그 요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 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되게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 중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히 여길 자들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히 여길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존귀하다 누군가가 이렇게 존귀하다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참 귀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뭐 존귀가 무슨 옷은 아니죠. 위엄도 무슨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옷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왕복을 입거나 이랬을 때 대단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걸 비유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그 하나님의 특성인 그 존귀함, 하나님께 속한 성질인 그 존귀함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사람에게도 넣어주셨습니다. 뭐 제가 짐승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짐승이 존귀함을 추구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먹이가 생기면은 그동안 친구였던 그 짐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걸 보면 별로 존귀하거나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짐승은 짐승은 대단히 짐승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특성인 이 존귀함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아마 일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 천사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이건 아무나 관을 쓰는 것은 아니죠. 뭔가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 지으시고는 사람에게는 유독 여기 보니까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마치 눈에 보이는 관을 쓰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특성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 사람 안에 그 존귀함을 동경하는 추구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지요. 그랬을 때 사실 그 모든 인간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존귀했던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아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의 그 위치, 아들의 그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 더 이상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새로운 두 번째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에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제는 모두가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존귀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존귀한 건 아니에요. 이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존귀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존귀함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누구를 존귀하지 않게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누구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도 21절에 보니까 그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토기장이에게 같은 진흙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기장이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릇으로 사람을 비유해서 그래서 한 그릇은 만들어서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서 수치에 이르게 하는 그 권한을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두가 다 존귀하지는 않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먼저 이렇게 우리 안에 인정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한 거? 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범주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게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구절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궁창의 광채같이 빛난다,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이건 뭡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존귀한 자들도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워지는 것에도 정도가 다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에 이르는 정도도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건 대단히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도 20절부터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아까는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어떤 그 질그릇에 대한 그런 예를 들었지만, 여기는 이제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죠. 나무로 만든 그릇. 그래서 큰 집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 참 얼마나 사실 참 사모가 되고 가슴 벅찬 그런 표현입니까? 존귀에 이르는 그릇.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큰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에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귀하다는 그 표현이 이제 로마서 2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존귀하게 되는 걸 구하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인데,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함과 죽지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이제 분명하시죠? 죄송한데 이 중에 하나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또한 이 성경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 짓는 데 관심이 있다면 집 짓는 것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시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존귀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존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여러 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이 사람에게 존귀하다 이렇게 참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평가하도록 했는가 그걸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9절에서 아까 읽은 건데요. 견죽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이 그가 지금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자들이니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를 사실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름은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도 야, 이 사람은 참 이 시민은 이 사람은 참 존귀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하물며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성도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슷한 이름 에바브로디도하고 비슷한 이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게 에바브라 이런 이름으로 이제 또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름 자체만으로 볼 때는 아마 에바브라라는 그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의 축약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기 2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이제 이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쭉 나가고 있는 것인데 나의 형제요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영적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형제가 되지요? 먼저 형제라는 말의 정의가 뭐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나 보고 형제라고 그러고 조폭들 사이에서도 뭐 브라더 그리고 껴안고 이래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받고 태어나면 그것이 형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울 형제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세대만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형제라는 호칭을 우리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한 피를 나눈 그런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대단히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같이 이제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 상황에서는 이 형제라는 이 표현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한국 문화에 맞지 않는 것 대단히 많습니다. 두 개가 상충한다면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전통으로부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문화에서 안 맞는다. 안 맞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 형제라고 불리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목양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제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심지어 아이들일지라도 형제님하고 부르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북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로 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이 주님께서 존귀한 자다,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형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존귀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첫 걸음은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노벨상을 몇 개를 탈 만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존귀함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때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질 그런 첫 발을 떼게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25절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Companion in labor, 함께 수고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이신지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영원토록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렇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일단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상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구원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보상까지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정말 백만장자, 억만장자인 이분께서 정말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으셔서 정말 안달이신데 그 아들이 에이 난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들 자격만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는 대단히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상에 손실을 당하면서 간신히 불에 의해서 참 타타버리고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그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각자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이기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갖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그랬습니다. 동료 군사요 fellow soldi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료 군사였습니다. 동료 군사다 이 표현도 성경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싸울 만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싸울 만한 그러한 동료 군사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적이 찬 어린 아기나 또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만 많지 장성해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동료 군사는 성경에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동료 군사라고 소개한 예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외에 빌레몬서에서 아기뽀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갓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다 그랬습니다. Newborn baby, 새로 태어난 아기예요. 이 아기가 이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나면 장성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마 좋은 군사였을 것입니다. 좋은 군사.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군사. 군사 중에서도 이게 좋은 군사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때 너가 이제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군사.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군사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육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것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 일하냐? 자기를 군사로 택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동료 군사고 좋은 군사였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군사로 택한 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전쟁을 싸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사자로서. 이때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아니라 그 메신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뭔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뭔가를 전달했는데 돈도 전달하고 편지도 전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 25절 부분에 지금 나온 대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 전달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 이 모금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4장의 18절에 가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그 방송실 미안한데 그 개인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자꾸 하울링이 나는데. 그래서 4장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지금 이 물질을 보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았다. 여러분 돈 누구에게 돈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까?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보냅니까? 당연히 신실한 사람을 보내죠.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얼마든지 주어서 맡겨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할 만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서 자체가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일,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 몇 절, 한 다섯 절 되는 요 구절에서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일대기,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 거의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이것은 어떤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2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밑에 디모데 얘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 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지금 자기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거의 죽기에 이르를 정도로 그렇게 섬겼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그런 조폭식의 그러한 어떤 두목, 그 보스를 위한 그 의리나 그런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이 생명,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비할 때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뭘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소진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성도를 더 배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이 문장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국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왜 근심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 병으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서는 아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대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할까봐 그게 오히려 걱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도 2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정말 병들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도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체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과 내가 교회는 함께 참석하지만 성도들과 내가 내 삶을 일정한 간격은 내가 두고 있어야만 내가 불편하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섬기긴 하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한 거리를 내가 두고 믿음 생활을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의 특징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빠지려 하지 않아요. 목양자와 성도의 관계도 일정한 거리를 두기 원해요. 목양자도 그걸 원하고 성도도 그걸 원해요. 그래야만 서로 편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운명이 하나가 되면서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 이러한 병든 소식을 알게 되면 지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겐 조금의 마음의 근심도 참 주기 싫어하는 내가 나 혼자 감당하면 감당했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내가 참 근심거리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뭔가 이 힘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려지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지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걱정하기도 바쁜데 자기 때문에 그 걱정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참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나쁘다거나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근심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선 사람이 그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그러한 태도 또한 대단히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도 대단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죽었으면 그럼 사도 바울이 너무 상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형제고 함께 수고하는 자고 동료 군사 이러한 정말 참 육신적인 그런 형제보다 더 귀한 그리고 또 유능한 사역자인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잃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로서 너무 큰 그런 어떤 상실이 되고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대단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사람 두 사람을 더 이제 언급만 하는 것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에게 각각 이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장들, 군대의 대장들, 용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다윗의 그 용사들에는 30명씩 나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한 400명 또는 한 6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무엘기상 22,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대단히 그 이제 용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30명씩 두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30명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두 번째 30명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0명 그룹에 속한 그 대장들이 사무엘기 하 23장이나 역대기상 11장에 보니까 아디노, 엘라살, 삼마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제 30명 중에서 그 이제 우두머리들 중에 아비세, 분하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죠. 사무엘기 하 23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다 사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겠죠. 사무엘기 하 23장에 보시면 18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더라.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쳐서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몇백 명을 한 번에 죽이고 이런 얘기를 볼 때 이게 그 성경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러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게 그런 게 이제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게 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이도록 명령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셔서 죽이면 그게 선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곳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게 선인 것입니다. 살리라고 하셔서 살리면 그게 선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용맹하게 싸우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을 위해서 용맹한 그 전사로서 이렇게 싸운 이 사람 중에서 이름이 언급된 이 아비새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브나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23장 20절에 보니까 또 갑세엘 출신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니 이렇게 하면서 저쪽 22절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고 그 서른 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브나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나야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충성스러우면서 다윗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이 솔로몬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데까지 대단히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아주 충직했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가 충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을 무슨 조폭 두목 이렇게 충성하듯이 이렇게 다윗 자체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했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아비새와 브나야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참 영예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러한 참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곧바르고 품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렇게 뭐 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명예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다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은 존귀하게 여깁니까? 신분이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뭔가 영예로운 업적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게 될 때 그러한 존귀함은 그야말로 썩어질 존귀함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질 영광과 썩어질 존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칭송을 받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사람 에바브로디도 아비세 분하야와 같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록하시고는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존귀를 구하냐? 이거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를 높여주기 원하시는데 존귀히 여기도록 이렇게 존귀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대단히 주님께 무례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여기도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아노입니다. 존귀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평가를 받도록 분투하는 우리 삶을 불태워서 우리 생명을 불태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